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이스라엘 채널 2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최선의 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엄격한 합의라는 점을 사실과 증거, 분석을 토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비록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군사적 해결책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일시적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늦출 수 있겠지만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어떤 핵 합의도 나쁜 합의가 될 것이라며 이란은 여전히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이라크군이 현재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과의 전투 과정에 국제연합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오늘 ISIL 세력 확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회담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ISIL에 합류하는 해외 전사들을 차단하기 위한 연합국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로 유입되는 이들의 규모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상군은 파병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이라크 친정부군을 지원하는 공습작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군장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마나스 콩판 중장은 태국 정부가 광범위한 인신매매 조직망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군 최고위 인사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나스 중장에게는 인신매매와 인신매매 피해자 감금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인질로 붙잡아둔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태국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는 앞서 고위 군 간부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돼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대신 하급 간부 수십 명을 체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중부 양쯔강에서 어제 승객과 승무원 등 458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금까지 15명이 구조되고 시신 5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생존자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 안에는 아직도 많은 승객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구조대는 전복된 선박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난징에서 충칭으로 향하다가 폭풍을 만나 갑자기 침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마이두구리시에 새로운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오늘 공격에 로켓포가 사용됐으며 강력한 총격과 전투기 비행 소리도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주 굴락 조나단 대통령의 후임으로 무함마두 부하리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군 작전사령부를 수도 아부자에서 보코하람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두구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부하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벌써 두 번째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마이두구리에 있는 사원과 주택 등에 로켓포 공격을 가해 적어도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급성호흡기 부전으로 어제 사망한 50대 여성 환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70대 남성도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오늘 현재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 수가 68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6월 2일 진행의 장량입니다. 제가 훈훈한 미담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미국 텍사스주에 살던 한 부부가요. 지난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경찰인 앨리슨이란 이름의 경관이요. 경찰이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유가족으로 18살 청년 혼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경관은 부모님의 죽음에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이 곧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학교 졸업식에는요, 부모는 물론이고요, 친척들도 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또 축하해 주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정에 경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늘나라 그것도 맨 앞줄에 앉아서 널 지켜보실 거니까 내가 너의 부모님을 대신해서 내 뒤에 있을 테니 졸업식에 꼭 참석하라는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이 앨리슨 경관이 21년 동안 경찰로 복무를 해왔는데요. 아마도 그의 생애 처음이 아닐까요? 홀로 남겨진 한 청년의 졸업식에 부모 대신 참석한 이 사실 말이죠. 바로 지난주가 졸업식이었는데요. 제복과 건총, 무전기를 찬 근무 복장으로 청년의 부모 노릇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졸업장을 받을 때 누구보다 큰 박수를 받았고요.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면은 삽시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졌고요. 텍사스주 경찰들도 이 경관의 선행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간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비판의 중심에 섰던 미국 경찰의 선행, 미국인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인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도 궁금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6도에 비구름 가득 꼈습니다. 비 내리고 있습니다. 낮 최고 1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최고 17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낮 기온 14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기온 13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미스터 빅이 부릅니다. To be with you 골라봤습니다.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 on baby, come on over. Let me be the one to show you. I'm the one who wants to be
can be together, baby. You can make my life worthwhile. I can make you start to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머리수건 때문에 취직을 거부당한 이슬람교도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상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남성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대법원 판결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또 올해 들어서 약 400명이 경찰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 또 낮은 학업 성적과 부정행위로 미국 대학에서 쫓겨난 중국인 유학생이 8천 명에 이른다는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어제 1일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두 가지 판결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종교 자유와 차별 금지에 관한 판결이고요.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차별 금지 판결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이 소송의 주인공은 사만사 엘라후란 여성입니다. 지난 2008년 당시에 17살이었던 이 여성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란 의류업체의 한 지점에 판매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인 히잡 때문이었는데요.
네.
면접 담당자는 엘라우프가 점원으로 일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봤지만요. 그 위에 관리자가 이 히잡이 모자를 금지하는 직원 복장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엘라우프의 사연을 들은 연방고용평등위원회 EEOC가 에버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가요?
네, 먼저 1심 법원은 엘라우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채용을 거부한 의류업체 에버크롬비에게 2만 달러를 배상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에버크롬비가 항소했고요.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엘라우프가 종교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고가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대법원은 8-1로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엘라우프가 종교 때문에 히잡을 쓴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이유일 때문일 것이라고 업체 측에서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엘라우프를 고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종교상의 편의를 제공하기가 싫어서였고, 이는 종교나 인종, 성별, 나이 등등 때문에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스칼리아 대법관은 또 그 취업 희망자가 이 종교에 따른 관습이라고 밝혔든 밝히지 않았든지 이 종교는 채용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터넷상의 위협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앞으로는 그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위협적인 글을 올리더라도 기소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앤서니 엘로니스란 남성은 2011년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 하나지만 죽이는 방법은 천 가지다. 뭐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꽂고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좀 끔찍한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엘로니스의 헤어진 아내는 이런 글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말만 들어도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7대2로 엘로니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보다는 글을 올린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위협으로 느낄 만하다는 걸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변호인 측은 엘로니스가 유명 가수 에미넴의 노래 가사를 본따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위협을 가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또 이는 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엘로니스가 하급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나요?
네, 엘로니스가 올린 글 가운데는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을 살해하는 걸 상상하는 글, 또 유치원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싶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글이 그 FBI 요원의 눈에 띈 겁니다. 이 법무부는 헤어진 아내와 연방수사국 요원, 또 유치원 등에 위협을 가했다는 등의 혐의로 이 엘로니스를 기소했고요.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44개월형이 나왔습니다. 이 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그 엘로니스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네. 이번 소송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호한 판결인데요.
네.
대법관들은 진정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위협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요, 올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조사했네요.
네, 인터뷰와 경찰 기록, 또 지역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자체 심층 분석한 기사인데요.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385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2.6명꼴로 사망했다는 건데요. 이 연방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 1.1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네.
이 통계가 불완전한 수치라고 해서 이 정부 당국자들이 불완전한 수치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연방정부 통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이 최근 흑인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인종별로는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385명의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백인이었고 흑인과 중남미계 등 소수 인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무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총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이 무장하지 않은 사망자의 3분의 2가 흑인이나 중남미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총격이 발생한 지역의 인구에 대비해서 본다면 흑인의 사망률이 백인이나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서 3배나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요,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망자의 80% 이상이 총이나 칼 또는 못 박는 기계 등 이 치명적인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16%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가짜 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경찰의 총을 맞고 숨진 건지 사건의 배경이 또 궁금하네요.
네, 절반은 그 가정폭력이나 지역사회에서 분란이 생겨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남자친구가 협박을 한다거나 자녀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강도나 경찰의 순찰 과정 또는 영장 송달 과정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들 중에 공통점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우선 그 경찰 총에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또 가벼운 범죄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법을 어긴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과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근무 중에 충격을 과해서 상대를 숨지게 해도요,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385건에 이르는 올해 사망사건 가운데 이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탐사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0년간 수천 건의 경찰 총격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된 경우는 54건에 불과했고요. 또 기소된 경우 대부분 경찰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네, 미국에서는 그 경찰이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만 이 총격과 같은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데요. 이 법원은 그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찰의 총격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경찰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람도 있지만 경찰관들도 또 근무 중에 숨지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영리기관인 전미경찰관 추모기금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근무 중에 숨진 미국 경찰관의 수는 12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 평균인 그 151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총격으로 숨진 경찰관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2013년에는 32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0명으로 50% 정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경찰관들이 총격을 받고 숨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 대학가는요, 중국인 유학생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퇴학당한 학생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요?
네, 중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유학을 알선하는 업체인 홀랜 에듀케이션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3년 이후 중국인 학생 8,000명가량이 이 미국 대학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홀랜 에듀케이션은 지난해 미국 공식 자료와 미국 대학에서 퇴학당한 1,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학업 성적이 형편없거나 부정행위가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중에 중국인 학생 비율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제교육원 IIE의 발표를 보면요. 지난 2013년에서 14년도 학기에 약 89만 명의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 가운데 31%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외국인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중국인인 셈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는 데는 미국 대학들이 중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중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학 관계자들이 중국에까지 직접 가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학위를 끝낼 수 있도록 학점을 주는 등 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학생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 대학들이 이렇게 중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원래는 그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똑똑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려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외국 학생들이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국 학생들 가운데 비싼 등록금 전액을 기꺼이 내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외국 유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그런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한 대학 관계자는 심지어 그 외국 유학생이 낸 등록금을 국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최근 미국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 비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 즉 무인 비행기가 홍수에 휩쓸려 희생된 사람들을 찾는 데 쓰였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드론입니다.
네, 자 드론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기를 말하는데요. 명칭이 이 드론 말고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맞습니다. 무인 비행기, 무인 항공기, 또 그냥 줄여서 무인기라고도 하고요.
네.
영어로는 UAV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Unmanned Aerial Vehicle를 줄인 말입니다.
어떤 때는 또 UAS라는 말을 쓰기도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미 연방항공청 FAA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Unmanned Aircraft System을 줄인 말입니다. 번역하면은 무인 비행기 체제 정도가 될 텐데요. 이거는 무인 비행체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그러니까 지상 조종기기나 통신 장비 같이 무인기를 날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포함됩니다. 또 현재 언론에서 흔하게 쓰는 말인 드론은 영어로 윙윙거린다는 뜻이 있는데요.
네.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닐 때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드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드론이 지금까지 주로 군사 분야에서 많이 쓰였죠.
그렇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테러 조직의 근거지나 고위급 테러 분자들을 공격할 때 이 드론을 많이 쓰면서 이 드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군사용 드론은 주로 정찰이나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쓰입니다.
네, 그럼 드론은 최근에 개발된 무기네요?
아닙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이 초보적인 형태를 가진 드론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군사용 드론이 본격적으로 쓰인 게 베트남 전쟁 때였는데요. 이때 미군이 정찰용 드론을 운영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됐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도 군사용 드론을 다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 미국이 지금은 드론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드론, 무인 비행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군사 분야에서 발효된 드론의 성능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성능을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입니다. 각종 군사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드론은 민간 분야에서도 아주 구미가 당기는 물건입니다.
네.
드론은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는 비행기와 비교를 하면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또 유인 비행기가 갈 수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요.
네.
또 운영할 때 드는 돈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업계는 관련 법이나 제도만 제대로 정비가 되면 민간용, 상업용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간 분야에서 이 드론을 쓴다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 텍사스주나 오클라호마주처럼 드론으로 재해 지역을 정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상 관측이나 국경 감시, 영화 촬영, 또 통신 중계 같은 다양한 업무에 드론을 쓸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최근에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네, 또 드론으로 물건을 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있었죠.
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상점이죠.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작년에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드론을 선보였는데요. 이 아마존 측은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이 배달 드론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요, 이 민간 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업용 드론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안전 문제인데요. 네. 이 드론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드론끼리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무인기가 유인 비행기하고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장이 나서 땅에 떨어지면 밑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네.
또 최근에는 드론을 조종하는 설비를 해킹하면 남이 조종하는 드론을 뺏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업용 드론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우려가 바로 사생활 침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드론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런데요. 이런 사생활 침해 논란도 민간용 드론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아까 미국이 무인기 기술에서 선진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상업용 드론이 미국에서 많이 도입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상업용 드론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군용을 제외하고 민간용으로는 주로 경찰이나 정부기관이 연방항공청 승인을 받아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업용 드론이 금지된 건 아닌데요.
네.
작년에 석유회사인 BP가 알래스카 지역에서 탐사 목적으로 드론을 쓰는 걸 허가받았고요. 또 몇몇 영화 제작업자가 영화를 찍는데 드론을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인가 그 미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과 관련된 규정 초안을 내놨었죠.
네. 이 세기조 규정이 무게가 약 25kg 이하인 소형 드론에 적용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먼저 드론을 조종하려면 나이가 17살 이상이 돼야 하고요. 또 이론 시험을 봐서 교통안전청이 허가하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네.
또 실제 운행과 관련된 항목도 있는데요. 상업용 드론은 지상에서 약 150m 이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속도도 시속 160km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 조종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한도 안에서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낮에만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상공으로는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새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실 올해 초에 나온 게 이게 초안이라서 확정돼서 적용이 되려면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이 더 걸릴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연방항공청은 미국 안에서 6군데를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여기서 관련 당국과 민간 기업 그리고 연구 조직이 상업용 드론을 실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어로 되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잭 존슨이 부릅니다. Better Together 골라봤습니다.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say, but I will still tell you one thing, we're better together.
Oh.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영국의 기독교 개신교 일파인 천교도들, 일명 필그림들이 북미 대륙 북동부에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죠. 필사의 횡단, 메이플라워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정우 기자, 영화 제목에 메이플라워란 이름이 붙은 건 사연이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필그림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넜던 배가 바로 메이플라워호여서 그렇습니다.
네,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 대륙에 도착한 필그림들은 처음에 가진 고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에 사는 북미 원주민 인디언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되죠.
네,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동남부 해안에 정착한 필그림 이주민들은 주변에 사는 원주민의 도움으로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백인 이주민들은 주변 원주민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들 원주민과 상당 기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네, 1621년 가을 정착지에서 첫 수확물이 나오자 필그림 이주민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첫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는데요.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의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또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로 와서 영국 필그림들이 처음 정착했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벌어졌던 마녀 사냥을 그린 영화인데요. 명배우 다니엘 데이 루이스 주연으로 지난 1996년에 제작된 영화 크루서블입니다.
1692년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북동부에 있는 세일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 잠에서 깨어난 젊은 처녀 10여 명이 집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달려간다. 숲속에서는 흑인 노예 티투바가 물이 끓고 있는 솥 앞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Make a spell on Joseph Baker, Tituba. Make him love me. Make Daniel Poole my husband.
Bring me out of town.
I want Jacob Poole to love me forever.
Abby, who do you want? She wants John Proctor. Get her John Proctor.
티투바를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모인 여자들은 각자 가져온 인형이나 작은 동물을 솥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대개 자신이 마음에 든 남자와 결혼하거나 사귀게 해달라고 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무엘 페리스 목사의 조카 에비게일만 무서운 소원을 내놓는다. 자신이 가져온 닭을 죽여 그 피를 얼굴에 바른 에비게일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존 프록터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죽게 해달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페리스 목사가 나타나고 이를 본 처녀들은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페리스 목사는 여자들이 도망간 자리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른 흔적과 미처 도망가지 못한 딸 베티 그리고 조카 에비게일을 발견합니다.
I fear there be no medicines for this. I have seen nothing like it before. There be no fever, nor wound, and yet she sleeps.
Oh, dear Lord. My Betty is the same.
새벽에 비밀 의식이 끝나고 어느덧 해가 높이 떴지만 페리스 목사의 딸 베티와 토머스 퍼트넘의 딸 루스는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진찰한 의사는 아이들이 왜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It's the devil, isn't it? The devil is taking hold of them.
Oh, goody, Putnam, I know not.
I beg you. She is my last, my only. I cannot lose her.
I shall do.
딸 루스가 침대에서 일어날 기색이 없자 퍼트넘 부인은 딸이 마녀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남편 토마스는 페리스 목사에게 마을에 들어온 마녀를 잡아내라고 재촉한다.
I beg you, we cannot leap to witchcraft for the cause of this. Don't you understand it, sir? There are hurtful, vengeful spirits laying hands on these children. Let you take hold here. Let no one charge you.
영화에서는 퍼트넘 부인이 아이가 마녀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남편 토머스가 마녀 이야기를 마을에 퍼뜨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조금 달랐다는데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세일러 마녀 재판 이야기를 다룬 책을 쓴 역사학자 메리 베스 노턴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Reverend Samuel Paris did what any good minister would do.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pray.
두 아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자 마을 목사 페리스가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대로 기도로 애들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치료는 실패하지요.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반듯하게 누워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심하게 발작하거나 환상을 보고 미친 듯이 날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가 왔는데 이 의사도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사가 애들이 마법에 걸려서 그런 것 같다고 선언해버리면서 생겨납니다.
Let us quiet our hearts. You are all aware of the rumors of that spirit come among us out of hell, that hateful enemy of God and all Christian people, the devil. I have invited the Reverend John Hale of Beverly to come to Salem.
한편 페리스 목사는 딸 베티가 비밀 의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목사 자리를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이런 가운데 마을에 마녀가 있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자 페리스 목사는 딸과 루스에게 쏠리는 의혹을 풀기 위해 마을 회의를 소집한다. 페리스 목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 전문가인 존 헤일 목사를 불렀다고 발표한다.
All of you, we danced. That is all. And mark this, that anyone breathe a word or the edge of a word about the other things.
비밀 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마녀로 몰리면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진 에비게일은 의식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은다. 이 자리에서 에비게일은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윽박지른다.
Oh, John, give me a soft word.
No, Abby, that's done with.
I'm waiting for you every night.
You cannot. I never gave you hope to wait for me.
이런 가운데 농부 존 프록터는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강당을 찾습니다. 이곳에서 프록터는 에비게일로부터 마녀 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비게일이 프록터를 끌어안고 입맞춤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에비게일이 프록터의 집에서 하녀일을 할 때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에비게일은 프록터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프록터는 가정을 지킨다며 에비게일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에비게일은 프록터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What book is that?
What's there, sir?
Here is all the invisible world.
세일럼 마을에 도착한 마귀 전문가 존 헤일 목사는 직접 가져온 책을 펼쳐놓고 베티와 루스를 살펴본다. 그런데 헤일 목사가 아이들을 검사할 때 옆에 있던 페리스 목사가 조카 에비게일을 포함해 몇몇 아이들이 새벽에 숲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봤다고 고백한다. 그러자 헤일 목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Someone called the devil in that forest. What's that?
Not I.
헤일 목사는 불러 모은 처녀들을 호되게 추궁한다. 헤일은 특히 에비게일을 닥달하는데 그러자 궁지에 몰린 에비게일은 함께 사는 티투바가 비밀 모임을 주도했다고 털어놓는다.
Why can the girls not wake? Did you send your spirit out to silence them?
I love me, Bett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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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페리스 목사는 자신의 노예인 티투바를 끌어내 매질하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티투바는 여자아이들이 비밀의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매를 맞던 티투바는 비밀 모임에서 에비게일이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닭 피를 마셨다고 폭로하는데요. 그러자 에비게일은 티투바가 자신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에비게일의 거짓말 탓에 티투바는 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티투바는 매질이 강해지자 마녀로 몰려 처형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으로 마귀와 내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마귀 전문가 헤일 목사는 마을에 마귀와 내통한 사람이 더 있냐고 티투바를 다그칩니다.
And there was Sarah Good. I knew it. Bless you, Tituba. And good yours, born.
두려움에 사로잡힌 티투바가 거짓으로 마귀와 내통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외치자 갑자기 같이 있던 마을 처녀들도 마귀와 접촉한 사람의 이름을 미친 듯이 외치기 시작한다.
I saw Sarah Good with the devil. I saw Goodyear Ford with the devil. I saw Bridget Bishop with the devil.
하지만 티투바를 비롯해 마을 처녀들의 폭로는 모두 거짓이다. 비밀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릴 것을 걱정한 여자아이들은 평소에 자신이 싫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마녀와 접촉한 사람들로 둔갑시킨 것이다.
자, 마을 처녀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내뱉은 거짓말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티투바와 백인 처녀들의 입에 오르내린 사람들은 모두 마녀와 내통한 혐의로 체포돼 마녀 재판에 끌려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모임이 이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사태로 번지는 겁니다.
네, 오늘 영화 크루서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우 의자,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세일럼 마을에서 황당하게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sit tight. Sit tight입니다.
Today's phrase, sit tight, is a pretty common phrase that many Americans use. Let's find out what it means and when you can use it.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o sit tight, to sit tight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I'm so excited for the baseball game. They should hurry up and open the gates now.
I need to find my seat and some hot dogs and some Cracker Jacks. I can't stand waiting this long.
Come on, we just got here. Just sit tight. Plus, you'll have plenty of time to find your seat and buy some snacks.
All right.
The gate should be opening up in about 5 minutes.
네, 본문에서 닉이 I'm so excited for the baseball game. 야구 경기 진짜 기대된다. They should hurry up and open the gates now. I need to find my seat, buy some hot dogs and some cracker jacks.
자리도 잡고 핫도그랑 크래커잭도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을 안 여는 거야?
I can't stand waiting in this long line. 라고 말하자 어드레스는 Come on, we just got here. Just sit tight.
야, 우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냥 가만히 기다려.
Plus, you'll have plenty of time to find your seat and buy some snacks.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닉이 All right, all right. 그래, 맞아. 라고 하자 어드레스는 문이 5분 안에 열릴 거야. 그러니까 좀 참고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I'm so excited for the baseball game. They should hurry up and open the gates now. I need to find my seat and some hot dogs and some Cracker Jacks. I can't stand waiting this long.
Come on, we just got here. Just sit tight. Plus, you'll have plenty of time to find your seat and buy some snacks.
All right.
The gate should be opening up in about 5 minutes.
오늘의 영어 표현은 sit tight. To sit tight이죠. To sit tight has several meanings. It can mean that you literally remain in place and not go anywhere. Or it can mean that one should wait patiently and await the next move.
네, sit tight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또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꽉 조여있는 이란 뜻인 tight. tight 앞에 sit이 나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다 또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Let me give you an example. 책상에 앉아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움직이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Please, son, sit tight and concentrate on your study. 가만히 앉아서 공부에 좀 집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동요하지 않다, 침착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게요.
It is tough to sit tight in times of emergencies.
네, 긴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so excited for the baseball game. They should hurry up and open the gates now. I need to find my seat and some hot dogs and some Cracker Jacks. I can't stand waiting this long.
Come on, we just got here. Just sit tight. Plus, you'll have plenty of time to find your seat and buy some snacks.
All right.
The gate should be opening up in about 5 minutes.
Today's phrase, sit tight.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또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다.
To sit tigh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크리스 영이 부릅니다. I'm coming over 골라봤고요.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make up and we make love. We can't seem to let go, girl. So I'm coming over. You're on my
my phone, telling me you miss me and that you're at home. Who knows what we are in the morning? All I know is I want you, so I'm coming over, running every red light to hell with the closure. Save it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when it's still burning? Just when I think moving on's getting closer.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that's burning? I'm coming over, running every red light to hell with a closure. Save it for another time. Try not to think about you, but it ain't working. Why put out a fire when it's still burning? Just when I think moving on's getting closer.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6년 6월 2일 오늘. 미국의 무인 우주선인 서베이어 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사흘 전 미국이 발사한 서베이어 1호가 오늘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입니다. 서베이어 1호는 착륙 후 달 표면 등 사진 자료 만여 장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미국은 이어 서베이어 2호부터 7호를 차례로 발사해 달 탐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듬해 4월 발사된 서베이어 3호는 달 표면에서 모래를 채취했고 최초로 컬러 사진과 일식 장면 등을 송신하기도 했습니다. 서베이어를 통해 달 탐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미국은 이어 인류 최초로 달에 인간을 보내는 아폴로 계획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3년 뒤인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인간은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953년 6월 2일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대관식이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At all points of her realm, her crowning is proclaimed. From St. James's Palace, the words are read. By the Queen.
이날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는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축하했습니다. 영국은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직접적인 정치는 총리가 하고 왕은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한 해 전 아버지 조지 6세의 갑작스런 서거로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대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 대관식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기도를 한 뒤 여왕의 머리와 손바닥에 성유를 붓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7살의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오른 엘리자베스 2세는 이때부터 반세기 이상 왕실의 전통을 지키고 외국과 우위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대영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엘리자베스 1세와 함께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여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